어느 시대고 어느 나라고 인생의 문제는 결코 단순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통 저개발 국가라고 하는 나라를 방문해서 우리를 돕는 현지인들을 볼 때 저 사람들은 어떨까라고 해도 그 사람들의 인생의 문제가 결코 가벼운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먹거리를 얻는 방법은 단순합니다. 먹거리를 얻는 방법은 아주 예전부터 지금까지 단순합니다. 농사, 채집, 목축. 유목이나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먹거리를 얻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유목이나 목축을 통해 고기나 유제품을 얻었습니다. 고기잡이나 채집을 통해 야채나 물고기를 얻었습니다. 생선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농사를 지어 양식을 얻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목축, 채집, 그리고 농사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등장합니다. 어업에 관한 이야기가 어떤 게 등장할까요? 천국은 마치 그물과 같으니,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라, 그러면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하며 실생활에 밀접한 언어를 통해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목축에 관련된 가르침은 뭘까요? 나는 선한 목자라, 그리고 나는 양의 문이라, 그리고 우리에 들어오지 않는 양들은 하면서 목축에 관한 이야기, 그들의 삶에 관련된 목축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농사의 비유도 많이 등장하죠. 우리가 잘 아는 씨 뿌리는 비유, 네 가지 밭, 그 다음에 포도원을 세우는 것 등 그렇게 그때 당시 사람들의 눈높이에서 실생활의 언어로 그들을 가르쳤기에, 맞춤형으로 가르쳤기에 예수님은 그 당시 종교인들의 뻔한 가르침과 다르다는 평가를 얻었습니다. 예수님 당시뿐 아니라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전히 곡물을 제공하는 농사는 우리에게 중요한 산업입니다. 하지만 특별한 사람을 제외하고 우리는 농사의 핵심 단어인 심다라는 단어를 잘 모릅니다. 별로 생각해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심다라는 단어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이 심다라는 단어가 어디 나오는지, 어디에 처음 나오는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서요 제가 살펴봤어요. 오늘 본문으로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그랬는데 성경은 어디에 가장 먼저 심다라는 단어가 나왔는지 좀 살펴봤는데요, 창세기에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할 때, 창조하셨다라고 할 땐 create라고 하고요, 2장에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빚으셨다라고 할 때는 form, 모양을 만드셨다 그렇게 나오고요, 하나님이 2장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다라고 할 때 바로 그 단어가 심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때 심다라는 단어가 가장 처음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심으셨다라는 말입니다.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동쪽에 에덴을 심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적혀 있잖아요. 그것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심다라는, 창설하다라는 단어를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저기 나오죠. 한국어로는 창설, 영어로는 플랜트, 그걸 히브리어로는 나타, 그 다음에 헬라어로는 퓨테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퓨테오라는 단어를, 본문에 나온 단어를, 에덴 동산을 창설하다라는 단어를 오늘 본문에 바울도 심다라는 단어에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서론을 마쳤고요. 그러면 심다는 단어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좀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심다는 생명과 관련이 있습니다. 생명, 어렵지 않죠? 생명. 심다를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초목의 뿌리나 씨앗 따위를 흙 속에 묻는 것이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다는 무엇과 연결되어 있냐면요, 생명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말뚝을 흙 속에 심는 것을 그거를 심는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냥 꽂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생명을 넣을 때만 그것을 심는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나는 심었고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한 것은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다고 하는 저주의 상징 십자가의 도였습니다. 내가 십자가의 도를 전했다라고 말하잖아요. 합리적이고 합리적이라고 스스로 평가하는 헬라인들이 어리석다고 말하는 예수의 부활이었습니다. 로마 제국 어떤 도시보다 부유하여 먹을 것 걱정 없이 육체의 쾌락에 탐닉하고 물질 만능적이며 합리적 이상을 앞세워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는 고린도에서 시민들에게 바울은 미련하고 어리석게 보이는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실제로 고린도라는 도시는 그때 당시에 항구가 두 개가 있었습니다. 한쪽은 아시아에서 오는 항구, 한쪽은 유럽으로 가는 항구, 교역의 중심지여서 가장 풍성한 도시였습니다. 먹을 것을 걱정하지 않고 살아도 될 도시였습니다. 심지어 기록에 의하면 그때 당시에 모든 사람들에게 빵을 다 제공했대요. 먹을 걸 걱정하지 않고 사는 도시 사람들이 바로 고린도에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해결할 수 없는 죄로 인해 그들의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는데 그게 사망이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사망으로부터의 자유와 우리를 의롭게 할 부활을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밭에 심었습니다. 사망을 제압하는 복음, 사망으로부터 오는 절망을 희망으로부터 바꾸는 복음, 희망으로 바꾸는 복음, 다툼을 화해로 바꾸는 평안의 복음, 그는 인생을 변화시키는 복음을 심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잘 먹고 평안하고 먹을 것이 없으면 잘 살 것 같지만 오히려 그 반대더라고요. 먹을 것이 풍성하고 그리고 걱정이 없을 때 사람들 가운데 다툼이 있어요. 먹을 것이 풍성할 때 질병이 더 많아져요. 그래서 사람들이 더 괴로워합니다. 그곳에 사도 바울이 사망으로부터 오는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복음을 전한 거예요. 다툼을 평화로 바꿀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는 인생을 변화시킬 복음을 심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에 무엇을 심었을까요? 생명을 심은 거예요. 생명을. 근데 생명을 심는다는 것에는 심는 이에 자랑이 들어설 자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은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생명은 사람이 주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생명은 심는 이의 영역이 아닙니다. 생명은 창조주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겠습니까? 로봇은 만들 수 있지만 로봇 안에 진짜 사람의 생명은 넣을 수 없는 거예요. 생명을 씨앗에 육체에 심어 놓으신 분은 하나님 외엔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그 생명을 부여받은 이로 그 생명을 뿌리는 수고를 할 뿐입니다. 누가복음에는 그래서 이런 말이 나와요. 너희도 명령을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라고 했는데요. 애쓴 후에 우리는 다만 하여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는 청지기에 답을 하여야 할 뿐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심는 수고를 한 후에 내가 뭘 했다 라고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죠.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 제가 6월 달에 이런 자랑이라는 설교를 한번 한 것 같은데 내가 자랑할 게 없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데 나의 약함을 자랑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여기에 있는 귀한 분들이 생명을 심는 소중한 일들을 각 가정에서 하신 줄 믿습니다. 각 목장에서 하신 줄 믿습니다. 살아오면서 우리에게 부여해야 한 귀한 일을 하신 줄 믿습니다. 그 귀한 일들이 보존되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자랑하시면 안 됩니다. 부득불 자랑할진데 나는 다만 하여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말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길 바랍니다. 내가 목장을 어떻게 세웠는데, 내가 이 가정을 어떻게 세웠는데 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일을 내가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연약한 나를 사용해 주신 것을 감사할 뿐입니다 라고 우리의 연약함을 자랑할 줄 아는 성도님들이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 심단은 무엇과 관련되어 있다고요? 생명과. 두 번째 심단은 무엇과 관련되어 있을까요? 기대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기대. 한번 해보실까요? 기대. 기대. 기대는 다른 말로 종교적인 영어로 한다면 믿음이 아닐까요? 믿음? 어린 시절 주일학교에서 불렀던 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 아실 거예요. 복음을 심었습니다. 복음이 뭐죠? 싹이 났네요. 복음이 자랐습니다. 100배 맺었습니다. 60배 맺었습니다. 30배 맺었습니다. 농부는 제때에 씨앗을 뿌립니다. 파종합니다. 그리고 마음에 그림을 그립니다. 언제쯤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열매를 거둘 수 있겠다라고 그림을 그립니다. 기대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성장을 기대하고 그리고 열매를 봅니다. 풍성한 수확을 그립니다. 오늘 본문에 아볼로가 물을 주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생명을 심는 사람은 씨앗을 위해 기대하며 움직입니다. 심겨진 씨앗의 풍성한 열매를 기대하며 수고합니다. 열매가 맺혀지기까지 이마에 땀방울을 맺히는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왜? 기대하기 때문에. 수고를 아끼지 않는 이유는, 기대의 또 다른 이유는 기쁨입니다. 기쁨. 기대하는 사람은 기쁨으로 기다립니다. 그 생명을 향한 기쁨의 기다림을 우리는 다른 말로 인내라고 말합니다. 인내. 농부는 열매를 위해 인내합니다. 다른 말로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말로는 오래 참는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위해 오래 참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오직 내 안에 맺혀질 열매를 바라보며 오래 참으셨습니다. 썩어질 육체 안에 성령으로 심으셔서 썩지 아니할 것을 바라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오래 참으셨습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그렇게 사랑을 받은 자로, 오래 참음을 당한 자로 우리도 누군가를 향하여 오래 참아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도 누군가를 향하여 기대하며 우리의 수고가 당장 열매가 없다고 화내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새 학기가 시작되면 해외 선교부는 선교사님과 선교를 위한 세품 기도회로 모입니다. 어느 한 해는 세품 기도회 개강 모임에 참석한 모든 분에게 진흙구슬 씨앗을 드렸습니다. 진흙구슬 안에 씨앗을 넣은 것을 제가 다 드렸습니다. 진흙구슬 안에 어떤 꽃씨가 있는지 알려드리지 않았습니다. 세품기도의 참석자들은 받은 화분에 씨앗을 심고 양지 바른 곳에 두었습니다. 저기 사진 보이시죠? 네. 저기 진흙구슬을 심으신 거예요. 목사님이 이게 무슨 씨앗이에요? 그런데 제가 말하지 않았습니다. 날마다 물을 주며 기다렸습니다. 싹이 언제 나올지 기대하셨습니다. 저 싹 나오니까 사진 찍어가지고 세품기도의 카톡방에 싹 나왔어요, 싹 나왔어요. 내가 물 줬는데 싹 나왔어요. 어떤 꽃이 필지 기대합니다. 어떻게 자랄지 바라보며 기대합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마다 저것도 생명이라고 물 주는 수고를 합니다. 결국 꽃이 피면 기쁨으로 사진을 찍어 세품기도의 단체 카톡방에 올립니다. 나도 꽃 피었어요. 나도 꽃 피었어요. 생명을 심는 사람은 기대합니다. 그 안에 있는 생명이 싹 트길 기대합니다. 그리고 기대는 기쁨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은 오래 참음의 사랑을 품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9월이 되면 향수 예배도 시작하고 또 지난주와 또 이번 주에도 목장교회 오픈하우스를 하는데 우리 교회는 목장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교회를 개척한다라고 할 때는 어떤 단어를 쓰시는 줄 아세요? 교회를 시작한다, beginning이라는 단어를 안 쓰고요. 교회를 플랜팅한다 그럽니다. 뭐라고요? 교회를 심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교회는 생명이에요. 목장교회는 생명이에요. 그 안에는, 목장교회 안에는 생명이 심겨져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목장교회를 섬김에 있어서 기쁨으로 기대하며 오래 참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그 안에 생명의 열매들이 풍성하게 넘쳐날 줄 믿습니다. 예, 심는다. 첫 번째 생명, 두 번째는 기대, 그럼 세 번째는 뭘까요? 관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관리. 나무를 심은 사람은 더 좋은 열매를 기대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좋은 열매를 위해 오래 참는다고도 말씀드렸습니다. 기대한다는 것은 그런데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내한다는 것은 아무것도 행하지 않고 감나무에서 감이 떨어지기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위해 관리합니다. 요한복음 15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리고 너희는 뭐라? 가지라. 요한복음 15장 1절, 또 요한복음 15장 5절 그렇게 나왔는데요. 그 포도원을 만든 농부는 어떻게 할까요? 외부의 위험 요인을 관리합니다. 그걸 외적 관리라고 하는데요. 그 외적 관리의 내용을 어디서 찾아볼 수 있냐면 아가서 2장 5절에 찾아볼 수 있습니다. 농부는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습니다. 포도꽃이 피는 시기 꽃을 상하게 하여 포도원 농사를 망치는 작은 여우를 잡습니다. 열매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냐면요, 밖에 방해하는, 밖으로부터 방해하는 요소들을 붙들어 매야 합니다. 그게 사소해 보일지라도 중요한 시기에 열매를 위해 우리를 망치게 하는 작은 것들을 확인하고 붙들어 매야 하는 것이 관리하는 사람들의 역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가정의 열매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밖으로부터 오는 작은 방해 요소라도 확인하고 그것을 붙들어 매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가정의 열매가 맺힐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목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것이라도 우리 목장을 아프게 하는 것이라면 확인하고 그것을 붙들어 매야 합니다. 그게 사소한 말일지라도, 사소한 농담일지라도. 농부는 또한 포도나무의 풍성한 소출을 위해 내부적 장애물을 관리합니다. 그걸 내적 관리라고 할 수 있는데요. 더 좋은 열매를 위해 들포도가지를 참포도나무 가지에 어떻게 한다? 접붙인다. 열매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 가지를 어떻게 한다? 제거한다.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거한다. 요한복음 15장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은 내게 붙어있어. 이 붙어있어라는 걸 접붙인다는 얘기예요.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버리시고. 무섭죠? 제거해버리시고. 여기서 제거한다는 헬라어 단어는 잘라서 버린다, 컷한다는 단어가 아닙니다. 제거한다는 단어를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하나 표를 만들었는데 한번 보시죠. 한국말로 제거한다. 성경이 적혀있는, 신약성경이 적혀있는 헬라어는 카타에이로, 영어로는 P-U-R-G, 펄지.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영어로 퍼지는 뭐냐 하면 이렇게 가지치기 한다, 그런 뜻이에요. 의미는 뭐냐 하면 깨끗하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들어 올려서 깨끗하게 한다라는 뜻이에요. 포도나무 가지를 제거한다는 카타에이로라는 뜻은 포도나무 가지를 땅에서 들어 올려서 깨끗하게 하여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한다는 의미예요. 이게 관리한다는 의미예요. 내 안에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나를 더럽게 하는 것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세상과 가까이 있어서 세상에 뿌리 내리게 하는 내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세상과 나를 구분하고 세상에 뿌리 내리지 못하게 나를 들어올리는 것, 그게 나를 관리하는 거예요. 열매 맺도록 나를 관리하는 거예요. 그렇게 들어올린 가지들 중에 열매 맺는 가지는 더 풍성한 열매를 위해 주께서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요한복음 15장 2절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심다에 관한 거 말씀 다 나눴습니다. 심다는 뭐와 연결되어 있다고요? 첫 번째, 생명. 제가 길게 말씀 안 드렸잖아요. 기억해 주세요. 두 번째, 기대. 세 번째, 관리. 목장에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우리 가정에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우리의 삶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제가 저기 퇴근하고 나면 산책하는 데가 있습니다. 산책길 나무 아래 많은 구멍들을 보았습니다. 나무 아래 나무 잘 안 보이실 텐데 저기 나무 아래 구멍이 있어요. 이 작은 구멍은 엄마 매미가 낳은 유충이 5년 전 혹은 7년 전 땅속에 들어가 있다가 네 번의 모양을 바꾼 후, 모양을 바꾸는 거, 곤충이 모양을 바꾸는 것을 변태라고 하죠. 바꾼 후 살아 꿈틀거리는 생명으로 단단한 땅을 뚫고 나온 흔적입니다. 거기에 그치지 않고 단단한 땅을 뚫고 나와서 나무를 타고 올랐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단단히 나무에 고정시킨 후에 허물을 벗었습니다. 많은 곤충들이 이런 과정을 거치죠. 근데 제가 이렇게 매미를 이야기한 것은요, 매미가 그 땅 속에 있던 시기 때문에 그래요. 5년에서 7년 죽은 것 같았는데, 우아를 거쳐 진정한 성체 매미가 되어 날아오릅니다. 그렇게 성체가 된 매미는 또 다른 생명을 위해 울음으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것은 태초부터 이어져 온 그 안에 심겨진 생명의 신비입니다. 생명은 미물조차 경이스럽습니다. 7년의 시간이 지나도 단단한 흙도 어떠한 장벽도 생명의 기운을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생명을 에덴 동산에 심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생명을 이 땅의 교회로 심으셨어요. 하나님은 그 생명을 우리가 이번 여름 방문했던 블레싱 베프티스트로 방문했던 각각의 생명을 그 지역에 심으셨어요. 하나님은 그 생명을 우리가 이번 여름 방문했던 해외 여러 지역에 심으셨어요. 여러분들이 방문했던 북아프리카에도, 여러분이 방문했던 동남아시아 어떤 나라에도, 일본에도, 대만에도 생명을 심으셨어요. 각 지구가 블레싱 베프티스트로 지역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교회 성도들의 마음과 지역 사람들을 초청하여 우리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심었습니다. 너무 오래전에 복음이 전해져서 생명이 전해져서 생명의 능력이 흔들리고 있는 그곳에 다시 생명을 심었습니다. 수고하여 땀을 흘렸습니다. 우리가 다녀온 그 자리, 그곳에 계신 담임 목사님이 아볼로처럼 물을 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아볼로처럼 수고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어 그곳에 의미 있는 열매가 맺힐 줄 저는 믿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초라해 보일지라도, 움직임이 없어 보일지라도 그 생명이 단단한 땅 속에서 다시 꿈틀거릴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껍질을 깨고 생명으로 싹틀 것입니다. 그 교회의 규모와 상관없이, 그 교회에 있는 성도들의 나이와 상관없이 전해진 생명의 복음은 그 안에 들어가 그 사람을 변화시킬 것이고, 그 사람이 있는 가정을 변화시킬 것이고, 그 공동체를 변화시킬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증인들 아닙니까? 많은 지구가 맷 샬롬 땅끝까지 해외 사역으로 가까운 일본에서 멀리는 아프리카까지 여러 나라를 방문했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곳에서 예배자들을 세우기 위해 고군분투하시는 선교사님과 함께 땀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함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눈물로 심었습니다. 그곳에 생명의 복음이 뿌려졌다면 아무리 거친 황무지여도 결국 심겨진 생명의 복음은 예배로 그리고 생명의 교회로 열매 맺혀질 것입니다. 지난 여름 30년 동안 없었던 일이 우리 교회에 있었습니다. 이미 원로 목사님이 예배 중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한 생명을 아르메니아 땅에 심게 하셨습니다. 그 생명은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다시 꽃피게 하실 줄 믿습니다. 가장 먼저 기독교를 받아들여 기독교를 국교로 삼았던 아르메니아, 하지만 화석이 되어버린 기독교, 그리고 하나님이 그 땅을 바라보며 애통해 하셨기에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 다시 한번 그 땅에 생명을 심게 하셨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육체를 위하여 썩어질 것을 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성령을 위하여 수고하고 애쓴 사람들로 성령으로부터 썩어지지 아니할 영원한 영생을 거둘 사람들이며 동시에 영원한 영생을 거둘 지구촌 교회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 여름 제목처럼 우리는 지난 여름 생명의 복음을 심고 왔습니다. 현장의 목사님들이 복음의 물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여름 생명의 교회를 심고 왔습니다. 선교 현지의 선교사님들의 물주는 수고를 아끼지 않으실 것이고 그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분들이 지치지 않도록 그분들이 정직하고 성실함으로 열매를 기다리며 인내하며 오래 참으며 열매를 바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현장의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며 또한 자라나게 하실 분 하나님을 기대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 돌려드릴 열매를 함께 믿음의 눈으로 기대합시다. 우리는 지난 여름 멋진 일을 했습니다. 앞으로 시작되어 개강될 목장교회에서도 동일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길 기대합니다. 생명을 심는 수고, 생명을 향한 기대, 생명을 향한 돌봄이 목장교회, 그리고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가 지난 여름 섬겼던 각 교회, 각 선교지에 그렇게 일어나길 기대합니다.